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 시절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영화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죠? 예, 우리가 예고편만 봐도 우리 마음에 큰 기대가 되어지는데 또 칸타타를 통해서 은혜를 입으시고 또 많은 분들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장례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죽어서 제일 비싼 옷, 죽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 생전에 입지 못하는 비싼 옷, 또 장례식 비용에 그러다 보니 장례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사람들이 빚을 져요. 그 빚을 갚는다고 고생하다가 빚을 다 못 갚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빚을 대물림하는데 장례식 때문에 빚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아니 장례식이 그 뭐라고 장례식 때문에 빚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그 다음 또 그렇게 죽으면 또 빚지고 빚을 대물림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장례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부조처럼 비슷한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장례를 우리는 대부분 이제 3일장을 치르죠.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는데 아프리카에는 일주일 가기도 하고 열흘 가기도 하고 한 달 뒤에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장례 치르는 동안 계속 손님들이 오고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뭘 장례 때문에 저렇게 빚을 지고 장례 때문에 빚을 대물림하나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싶지만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삶의 방식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의 방식이고 저 방식 바꾸면 야, 인생이 참 달라질 건데 싶어도 미련하게 그 삶의 방식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이어져 가는데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홍보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홍보 영상 보니까 굉장히 감동스럽죠? 예, 방식을 바꾼 거예요. 우리 방송실에서 늘 중앙에서나 어디 크리스마스 칸타다 홍보 영상이 있으면 그냥 그거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지적을 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방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올라와 있는 영상 보여주면 틀어주면 편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 뭐 칸타타 홍보 영상도 그렇지만은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편집을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홍보 영상 보고 박수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홍보 영상 보고 박수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정말 크리스마스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게 나오는 메시지와 또 여러분 잠깐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박옥수 목사님 메시지 전하는 장면 잠깐 나왔죠. 2000년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 우물가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신 거 보셨어요? 예. 자연스럽게 그 영화 중에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런 기법을 도입한 것도 또 참 이렇게 놀랍고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늘 홍보 영상에서 편집을 잘해서 다만 자막에 글이 작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못 읽겠죠, 그죠? 예. 그래도 어쨌든 방식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더 잘 만들 수 있고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마음에 감동도 줄 수 있고 전달도 되고 아마 여러분 보면서 야 저런 영화라면 내가 누구든지 초청이 와도 되겠다 막 그 마음 안 듭니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죠. 마음에서 와 저렇게 좋은 영화를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식을 안 바꾸면 해왔던 대로 그냥 어디 영상 하나 올라오면 그냥 그거 틀어주고 마는 거예요.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엄청난 발전이 올 수 있고 너무너무 복되게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살려고 하지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으면 여러분 한국의 합창단들이 어느 팀도 가서 이룰 수 없었던 유럽의 그 큰 무대에 나가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인 것을 입증하고 대상을 받고 왔는데 몽테르 합창제나 니바델 가르다 합창제에서나 마르크토 오브 도로프 합창제에서나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 합창제에다가 대상을 탔으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그냥 합창단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합창단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 합창만 잘하고 노래만 잘하는 합창단 말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1막, 2막 거기서는 뮤지컬 배우가 돼야 되고 노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와 댄스와 이제 그걸 그 변화를 요구할 때 합창단은 또 방식을 바꾸어서 완벽하게 그 무대를 소화를 해내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장르잖아요. 영화라는 장르에 와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전 세계 매년 40여 개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무대에서 칸타타 공연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로 사람들 앞에 써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완벽한 영화 배우로서 완전 장르를 바꿔가면서 그런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 변화가 복음의 얼마나 큰 진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그 찬양과 또 부활절 칸타타의 그 영화와 이번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영화를 보면 전 세계 방송국에서 콜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몇 방송사들이 박우수 목사님 설교 방송을 내보내준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대해서 알면서 MOU를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그 찬양과 또 그 다음에 칸타타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공급받기를 원하는데 방송사에서 그건 내 권한이 아니고 합창단 단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단장님이 어떤 조건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합창단의 영상을 쓰도록 하는데 박옥수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내보내주는 조건으로. 그럼 여러분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걸 보면 이제는 전 세계 방송사에 콜을 받는데 우리는 돈보다도 박옥수 목사님의 설교 방송이 나가는 조건을 내세우니까 결국 전 세계 방송사에 계속해서 박옥수 목사님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을 받는데 그러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이 일에 쓰임을 받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바꾸면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대로 복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대로 그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엄청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식을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서 이 땅에 왔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칠 거냐 아니면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거냐. 그럼 여러분 그 삶의 방식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고 또 삶의 방식을 바꾸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게 되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작은 아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큰 아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아버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아들 여러분 작은 아들의 마음에 잘못된 자기 삶에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의 마음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이 작은 아들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가면은 반드시 실패할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봤을 때 작은 아들이 저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가면 뭘 해도 망한다는 게 한눈에 보이는데 작은 아들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게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야, 저 형제 어떤 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고 하는 일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불화하게 돼 있고 뭐 어느 면으로 보나 인생이 불행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안 바뀌는 거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작은 아들, 자긴 잘하고 있다고 믿고 당연히 분깃을 받을 만한 분깃이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마음과 나가서 이 분깃 받아가 나가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기를 믿는 그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은 자주 간증하시기를 기술하사관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서 야,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망하고 망하겠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을 하나 딱 버렸을 때 그 삶은 뭘 하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복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꾼 거죠. 야, 이렇게 살면 망하겠다. 그 삶의 방식을 바꾼 거죠. 여러분,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망하겠구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특히 사역자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사는 삶의 방식하고 박 목사님이 사는 삶의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면 내 성격이나 내 성향이나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으면 내 삶의 방식대로 그냥 눌러 앉아서 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감사한 것은 박 목사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고 계속 싸워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 왜 이렇게 책망하시고 왜 이렇게 간섭하고 싸우실까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도 불행해지고 내 가족도 불행해지고 내 인생 전부도 망하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싸워주신 거예요. 순간 뭐 좀 마음 바꾸고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보면 나는 부담스러움은 피하고 새로운 일 안 하고 그냥 해왔던 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거기 눌러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나 종은 그걸 싸워주고, 왜?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느 날 망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전부 다 그들의 삶은 산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과 어려움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여러분, 롯이 바라본 것은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목축하기 좋은 그 평지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면 어디를 가도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롯처럼 평지를 좋아하고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보니까, 야, 내가 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불행하고 망했겠구나. 바꾸고 보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어려움 없고 부담 없는 평지를 향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는 산을 향했을 때 내 삶에 많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내 성격도 그렇고 내 성향도 그렇고 이게 복음에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내 성격은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이런 성향을 가지고는 복음에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MBTI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사람들의 성향은 크게 16가지의 성향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성향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향마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그 성향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성향이라는 것은 하나의 버릇과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가 따로 있고 왼손잡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쓰는 버릇을 들이면 오른손잡이가 되는 거고 왼손으로 쓰는 버릇을 들이면 왼손잡이가 되는 거고, 근데 오른손잡이로 오래 살다가 왼손을 쓰려고 하면은 너무 불편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성향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도 내 성향도 내 삶의 방식도 이 복음에 적합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에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뭐 이대로 살지. 그냥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이 잘못되면 평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이 탕자 아버지가 봤을 때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방식대로 살면 망하는데도 작은 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마음의 방식을 한번 바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으면은 회개해서 죄 씻으려고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구원 못 받고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신앙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또 죄를 지으면은 회개해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는 방식을 바꾼 거죠. 여러분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있던 걸 다 허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잘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나를 풍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것하고 아들이 가지고 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자, 허랑방탕하고 잘한 것 하나도 없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버려진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 당연히 분깃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다 무너져 있고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다 버려진 거예요. 아버지가 봤을 때 이제 너무 이 아들이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면 무슨 면목이 있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보는 눈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봤을 때 야, 이런 아들이라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가 내쫓지는 않을까? 그러면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고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바라던 아들인 거예요. 왜? 이제야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그 삶을 버리고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방식을 하나 바꿨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은 근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인간인 걸 깨닫고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사실을 믿는 이 방식 하나 가질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삶의 방식을 하나 바꾸었을 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인 걸 깨닫고 이미 죄가 다 사해진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신앙의 방식을 안 바꾸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은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하고 죄의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서 자기 신앙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 신앙의 방식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식 하나 바꾸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모든 죄가 다 사해진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구원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20년 30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죄 안 짓고 살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헤매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예, 그 방식 안 바꾸고 선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방식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냐는 거예요. 신앙의 방식 하나 바꾸니까 이렇게 쉬운 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은 건데 사단은 여러분이 조금만 삶의 방식을 바꾸면 놀라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박문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싸워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저 사역자가 마음 하나 바꾸고 삶의 방식 하나 바꾸면 귀한 일꾼이 되고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 사역 스타일대로 그냥 눌러 앉아서 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신앙의 방식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대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도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지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행악의 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모든 죄가 사해진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대번에 알 수 있죠. 흔히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신앙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신앙의 방식도 삶의 방식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전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삶에 있어서 신앙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의 큰아들의 삶에 있어서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이 나름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내게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했습니다. 왜 지금 염소 새끼라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 신앙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지만 나름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신앙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큰아들은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신앙의 방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신앙의 방식을 바꿨을 때 이렇게 쉬운 구원을 그거 안 바꿔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신앙 방식으로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큰아들이 자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섬기느냐. 성경은 항상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냐가 아니에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서 똑같이 주를 섬기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면은요, 큰 차이죠. 근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가인에서는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주를 섬겼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그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똑같이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방식이 잘못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와 바꾸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 삶의 방식 가지고 보고 미하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을 하면서 나는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 삶의 방식대로 살면 망하고 내가 부담을 넘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보니까 그 내가 내하고 안 맞지만은 하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내 삶의 방식을 내가 좋아하고 내 삶의 방식을 가려고 했지만 삶의 방식을 바꾸고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진작 안 바꿨을까? 여러분 내 마음의 삶의 방식을 바꾸었을 때 내가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고 부담 없이 사는 걸 좋아하는 삶의 방식에서 어려움 놓고 부담을 너무 보니까 야, 인생에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편하게 사는 그 삶하고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으면서 가는 이 삶의 방식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인생에 이런 어려움 넘고 부담 없는 이 맛을 모르고 무슨 맛으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가장 만족스럽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복된 걸 왜 진작 안 바꿨을까? 여러분, 바꾸기 전에는 내 방식이 좋은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고 부담 없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복음에 유익이 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복음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혼을 가장 만족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복된 삶이 있는데 이렇게 복된 삶이 있는데 여러분 개들도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는 맹인들을 인도하는 인도견이 있는 거예요. 이 개가 보고 횡단보도 앞에 멈추고 파란불로 바뀌면 건너가고 소경은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밥 먹고 지 맘대로 사는 개가 아니라 그런 개들 또 공항에 가면은 탐지견들이 있어요. 공항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마약사범들 마약을 가져오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공항에 그 마약을 탐지하는 탐지견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방들이나 냄새를 맡고 그 마약을 탐지해내요. 개의 후각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개들의 값어치는 일반 개들의 훈련이 안 된 개들의 값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개에 비유해서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과 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돼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는 삶의 그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이 그냥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아니 나도 내 삶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처음에 얼마 안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내 삶이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내 삶이 자꾸 방해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은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희생하려고 하니까 내 삶의 방식을 희생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한다, 주를 위한다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이 없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생활, 그 다음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한다는 그 이름으로, 모양은 그렇지만은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위하고 내 인생이 가장 복될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돼지는 개들처럼 이렇게 길들 말을 잘 안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오라고 한다고 끌려가는 게 아니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콩을 삶아서, 삶은 콩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콩을 먹느라고 정신없이 콩 먹고 따라가다 보면 도살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에 콩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떨어뜨려 놓은 콩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떨어뜨려 놓은 콩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떨어뜨려 놓은 콩은 나를 위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콩을 떨어뜨려 놨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신앙생활 하는 콩을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사단이 떨어뜨려 놓은 나를 위하고, 내 인생을 위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콩을 따라가 보면 그건 내 인생이 망하는 길인 거예요. 반대로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그 콩을 주님이 떨어, 그걸 따라가 보면 가장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복음의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 인생을, 내가 나를 위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면 그 삶은 반드시 복되게 돼 있고, 내 인생이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위하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하는 쪽으로 가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쪽으로 가보면 그 안에는 놀라운 삶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29절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교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을 하나 바꾸면 이런 섭리가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섭리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다니까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큰아들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염소 새끼라도 안 준다고 불평하지만은 아버지는 뭐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은, 이 섭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지난주 설교 제목을 누룩을 제하라고 제목을 정하지 않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는 그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누룩을 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구나. 야 이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딱한 마음 가지고 그슬이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쉽게 교회를 원망하고 종을 판단하고 종을 비판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단이 누룩을 넣어주니까 그게 온덩이에 퍼졌는데 그게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기 때문에 순전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안 준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랍비 이야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 타국에 가 있을 때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서 유서를 쓰기를 내 모든 재산을 이 집에 그동안 충성스럽게 일한 종에게 다 주노라.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서를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모든 재산을 종에게 다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냐. 이럴 아버지가 아닌데 나를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왜 이 종에게 다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줄까. 그 유언장을 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을 때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자네는 아직 자네 아버지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네. 만약에 자네한테 다 준다고 했으면 자네가 먼 나라에 돌아오는 동안 종들이 다 도망가고 재산을 팔아먹고 그게 아들한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자네 아버지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 종에게 재산을 다 준 거다. 저는 그래도 하나밖에 가질 수 없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네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종을 선택하면 된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주인의 것이 되니까. 크,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준 거예요. 그 유서에서 잘못 보면 하나밖에 안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이 큰아들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뭘 잘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거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은 큰아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거듭날 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고 상관없이 아버지는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불평하는데 아버지는 아니 네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기지 않아도 명을 어겼어도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줬는데 신앙생활 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삐딱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버지께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서 예배당 공사를 할 때였는데, 케냐에 예배당 공사를 하고 우리가 방송국 허가를 얻었는데, 방송국 허가를 얻고 케냐에 방송국 방송시설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 예배당이 다 지어졌으니까 방송 시스템을 하는 부분들, 조명을 하는 부분들, 이 스크린의 액정을 하는 부분들, 건물을 짓는 거는 시멘트 콘크리트 가지고 부어서 건물을 지으면 되지만은, 이제 이런 장비들은 케냐에서 구할 수 없는 장비들인 거예요. 근데 방송 장비를 구하는 건, 방송국 방송 장비는, 이건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송국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해서 방송 시스템을 갖추는데, 그때 MBC 미디어텍에서 와서 그 방송 개국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주기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MBC 미디어텍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공중파 방송 허가를 얻어서 방송국을 개국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하더라고. 자기들도 한 번도 그 방송 개국하는 이런 일을, 이런 건을 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적만 올려도 된다, 자기들이 해외 방송 개국을 하는데 방송국 하나를 개국했다는 실적만 올리면 되니까 모든 걸 원가로 다 해줬습니다. 방송 전문가들이 와서 한 달을 숙식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세팅을 해줬는데, 그 보통 기술 없이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실적만 남기면 된다고 원가로 이제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신경 안 써도 MBC 미디어텍에 와서 모든 걸 세팅을 다 해주니까. 근데 500평 되는 본당에 방송, 조명, 뭐 모든 그런 시스템을, 영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케냐에서 알아보니까 그런 장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장에 달려있는 이 조명등들이 많이 있는데 케냐에는 이걸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영상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지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이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해놨겠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시는데, 먼저 방송 스피커, 우리 보통 월드캠프를 하면 한국에서 방송 스피커를 가져와서 행사를 하고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해가고 가져가는데, 그 해에는 방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월드캠프가 많아질 텐데 이 방송 시스템을 케냐에 한 세트, 가나에 한 세트 놓고 그 주변국 행사 있을 때 그걸 가져다가 쓰자, 이걸 한국에서 가져왔다 가져갔다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방송 시스템을 그렇게 케냐와 가나에 두기로 결정되면서 방송 시스템을 얻게 된 거예요. 조명은 살 수가 없어서 이걸 임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사 때 임대하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개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또 그걸 또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 그걸 가져왔는데 케냐에 있는 조명업자가 그 조명이 탐이 나는 거예요. 왜? 케냐에서는 이걸 팔지 않을 뿐더러 이걸 사서 임대 사업만 해도, 행사 때 사업만 해도 돈이 되니까 우리 조명팀에다가 그걸 팔라고 한 거예요. 조명을.
그 조명팀이 봤을 때 그 조명을 팔고 중고인데 이걸 팔고 한국 가면 새 걸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이면. 그러면 그 짐 가져간다고 고생할 필요 없이 팔고 한국 가서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업자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일주일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조명팀에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물론 조명도 안 가져갔죠. 조명은 이제 케냐 교회에 두고 일주일 지나도 돈을 안 가져오고 보름이 지나도 돈을 안 가져오고 이 사람들이 돈을 마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명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처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케냐에서 쓰십시오. 그래서 조명이 그냥 다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내게 지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에 필요한 마음이 없는 것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물질이 없는 것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왜 하나님 안 주지 왜 염소 새끼라도 안 주지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줬는데 뭘 또 달라고 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믿으면 되구나. 여러분 마치 구원의 방식이 잘못되며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또 용서를 비니까 그게 용서가 됩니까? 보면은 10년 20년 용서를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이미 다 용서를 해 줬는데 그 사실을 안 믿고 용서를 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부분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왜 안 주시지 하나님?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뭘 주는데 좀 인색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즉각즉각 하나님 도와주고 즉각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뭐 한번 타려면 뭘 한번 얻으려면 하나님 인색한 분으로 왜 하나님은 즉각즉각 아주 제대로 제때제때 안 주실까? 여러분 일반교회 사람들이 죄 용서를 비는데 죄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빌고 기억날 때마다 죄 용서 빌잖아요.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기도하면 바로 안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구하는 걸 왜 그렇게 주시지 인색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는데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줘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것처럼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케냐에는 방송 시스템을 파는 곳도 없고 조명을 파는 곳도 없고 영상 시스템을 파는 곳도 없는데 어디 가서 사냐. 돈도 없지만은 그 당시에 항상 그렇잖아요. 공사를 하다 보면 마무리 공사할 때가 늘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을 뿐더러 물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데 어디서 이걸 다 마련하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아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시네.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냐 어디 있냐 상관없이 이 말씀만 있으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다 해결된 것과 같은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잘 못해서, 아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면으로 보나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야,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주실 때 이미 다 주셨구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너무 좋은 게, 여러분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어야 하나님이 뭘 하나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뭘 얻는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만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큰아들에게 야, 네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삶을 살아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신앙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못 섬기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잘못된 방식, 잘못된 것이, 잘못된 행위가 작은 아들의 마음에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다 날려버린, 그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 아들을 그럼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내어주고 다 주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미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내가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상관없이 이미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내가 신앙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것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삶은 너무 피곤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것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하고 신앙을 잘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기쁘게 못해, 아니,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우리 삶에 많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게 이미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감당 못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해외에 마인드 교육이 쭉 성사가 되면서 계속해서 해외에서 연락 오는데, 이제 필요한 게 강사들입니다. 대학의 강사들이니까. 오늘도 이제 어제도 이제 문자가 왔는데, 우간다에서, 우간다 대학에서 이 마인드 교육을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해서 마인드 교육을 듣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성사가, 그러면 이제 강사를 누구를 할 거냐? 사실 이제 강사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대학에서는 박사,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요구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보면은. 또 그곳에 가서 뭐 그렇게 마인드 교육을 할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근데 그 일들을 마인드 강연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야, 강사들을 어디서 구하나 제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들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을 시작할 때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일을 시작할 때는. 그래서 없어서 안 되겠다가 아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늘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시작할 때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없어서 안 되겠다가 아니라 진행해 보면은 어디서 생겼는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라. 강사들은요, 일단 학교에서 승인부터 얻으라고 그 일들을, 학교의 마인드 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걸 다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케냐에서 학교 등록을 하려고 봤을 때, 지금은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문대까지 할 수 있는 대학 허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학교를 설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는데 외국인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거, 그거 더더욱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를 하면서 매달마다 400명 넘게 목회자들이 와서 수업을 듣고 갔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케냐는 뭐 정년 퇴직하면 목사를 해요. 목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뭐 장관하다가도 목사하고 교장하다가도 목사하고 뭐 하다가 마침 정년 퇴직하면 목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나이든 목사님이 교육계에 오래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목사를 하는데 이분이 학교를, 칼리지를 두 개나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 학교가 좀 잘 되면 그 학교를 또 다 빼앗아 갔대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학교를 세우는 부분에 그 과정과 필요한 부분들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학교 세우는데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지금 현직 교육부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자기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보고 학교 승인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 좀 막 설치고 막 자기를 막 드러내 위세하는 분이 아니라 참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좀 진실된 분이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학교 등록을 하는데 보니까 진짜 이분 말씀대로 교육부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 제자니까, 자기 스승님이니까 스승님이 학교를 낸다면은 다 도와드리게 된, 일사천리로 너무 쉽게 되어진 거예요. 뭔 일을 하려고 하든지 발을 내디디면 처음에는 없어 보이지만은 다 준비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만이 아니라 또 제가 하나 고민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케냐에서 전기 공사를 하는데, 전기 공사를 정식으로 하면은 전공들이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걸 임시로 숙소로 썼다가 다시 그걸 선을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케냐에서는 이 구리선이, 전선이 굉장히 비싼데 이걸 임시로 설치려면 이걸 토막토막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걸 다시 이걸 하려면은 쓸모가 없어져요, 선이. 한국 같으면야 뭐 전선값 그거 뭐 하고 새로 하면 되겠죠. 그게 굉장히 비싸니까. 실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실제 공사를 계산해가지고 그 배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기 기술자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0평 되는 건물에 전기 공사를 하려면은 한 명이 뭐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케냐에 그 큰 건물을 공사하는 전공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케이블을 끌어와서 배전반을 만들고 건물 안에 배전반을 몇 개를 두고 구역을 나누어서 배전반을 설치하고 선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야, 이게 한국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 전공팀이 없는데 전기 기술자들 한두 명은 있어도 그걸 신경 안 써도 될 것부터 전봇대에서 전기를 갖다 끌어와서 건물 내에 배전반을 두고 하는 모든 걸 이분이 다 하고 방마다 임시 배선을 해가 그 길이를 딱 계산해가 다음에 스위치 자리와 모든 걸 계산해가 그 선을 그대로 나중에 파이프에 매입해가 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뒀는데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데 정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좋은 창고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케냐에 월드캠프는 2,000명, 3,000명 올 텐데 케냐 음식 요리가 야채를 전부 다 잘게 썰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느려가지고 3,000명분 밥을 아침에 점심에 이걸 썰질 야채 써는 게 못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야채를 미리 썰어서 좋은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좋은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좋은 창고에 그 냉각기를 파는데 문제는 좋은 창고를 지어야 되고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짓는 거야. 우레탄 폼으로 된 스티롤보다 더 단열이 좋은 우레탄 폼을 된 걸 가지고 하고 알루미늄 시트지를 사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좋은 창고로 만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기계를 세팅하는 건 할 수 없는데 그것도 또 참 감사한 것이 나쿠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나쿠루에 그 기술자 형제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 전화로 뭘 하고 뭐라고 해놓고 주말에 와서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주말에 와서 그 세팅을 하겠다는 배관하고 세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 하나 안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면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람 이런 기술자 저런 기술자 있겠나 아프리카에 이런 장비 저런 장비가 있겠나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말씀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는데 안 되겠다 없어 보인다고 해서 어렵겠다 안 되겠다 없다가 아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마인드 교육 성사가 각 나라마다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목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고 총리를 만나고 장관을 만나면 시범 학교를 정해가지고 마인드 교육을 합시다. 그러고는 그 마인드 교육을 한 학교하고 안 하고 비교해서 전국에 확대하라고. 아, 그거 좋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 일들이 성사되고 있는데 강사는 지금 봤을 때 없어 보여요. 근데 없어 보인다 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는 거예요. 믿고 발을 내딛고 믿고 진행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없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부족해 보여서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면 다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요즘 세상에는 뭔가 물건이 필요해서 야 이런 물건이 없나 하고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런 말 아세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면 나라마다 이 심카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유심카드 뭐 뺄 일이 없죠. 그죠? 한번 넣고 나면 근데 아프리카 나라마다 옮겨 다니면 그 나라마다 유심카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심카드 한국 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죠? 예. 그 이 유심카드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보관을 해야 되는. 야, 이걸 유심카드를 이게 작은 유심카드를 보관하는 카드처럼 얇게 돼가 딱 좀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보니까 팔까요, 안 팔까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야 이런 물건이 있으면 좋겠는데 싶어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해요. 2천 원인가 얼마밖에 안 하는데 제가 4개 사가지고 이민철 목사님, 미현무 목사님, 박영준 목사님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도 해외 자주 다니면 다 하나씩 줬어요. 돈도 얼마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 사려고 하니까 택배값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배 아프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가드리니까 목사님들이 야 나 이런 거 필요했는데 하면서 돈 2천 원에 그분들 엄청 기분 좋은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런 게 있을까 하고 보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없어 보여, 내 자신에게 없어 보여도, 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되겠나 싶어도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하나님이 큰아들에게 다 줬다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 줬고 필요한 것을 이 세상에서도 일을 하는데 내가 이게 주의 뜻이고 복음을 위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하는 이 말씀 믿고 발을 내딛고 가보십시오. 없어 보여도 가보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 하나를 바꾸면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에 매여서 자기 죄를 씻으려고 잘못된 신앙의 방식 때문에 고통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가 다 사해진 이 사실 하나 믿을 때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복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큰아들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에게 없어 보이고 또 형편적으로 어렵고 없어 보여도 주님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만 가지로 도우시는 하나님, 또 만 가지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우리가 뭔가 갖추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건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하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